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여러 자녀들 중에서 지목된 신앙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 역시 쌍둥이 형 에서와의 투쟁 속에서 장자권을 획득한 신앙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모두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길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랄 땅에서 살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방왕인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꾸중을 듣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그들의 허물이 덮입니다. 종국에는 이방의 왕들이 용서를 구하고 화친을 청하는 위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그들은 고통을 통해 단련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던 세겜 땅에서 그의 딸이 수치를 당합니다. 아들들이 일어나서 세겜 땅 하모릴가를 몰살함으로 가나안 백성들의 표적이 됩니다. 세겜 땅에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그의 계산이 틀어진 것입니다. 딸 디나의 수치는 눈 감으면서 하물 집안과의 자본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을 이어가려 했다가 아들들조차 호통을 당합니다. 그의 꾀는 무너지고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참 의아한 것은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서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그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했기에 형의 얼굴을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로 보며 분위를 외쳤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큰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충만함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꾀를 쫓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선택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합니다. 그의 심령에 말씀이 들린 겁니다. 세겜에서의 큰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가 형을 피해 하란 땅으로 갈 때에 자신이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언하겠다고 스스로 서원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촌과 형 에서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고 자식과 재산까지 넉넉하게 주셨지만 그는 서원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은 꽤 큰 도시였고 물건을 구하기도 팔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서원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10년을 이곳에서 머뭅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에 취해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외로운 순간이 이르렀어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또한 야곱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것이 더 수월했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충만함과는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속에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야곱 가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제서야 그의 가족이 정결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그들 가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야곱의 집안에서 이방의 신상들과 귀걸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일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드라빔을 훔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만 돌려주면 가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숨겨서 가져온 물건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이면서 재산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야곱은 후에라도 야곱 삼촌의 상속에 포함되어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방종한 것입니다. 드라빔이 라헬의 장막에 있으니 다른 아내들과 자식들이 그들의 소견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든지 제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그제서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음을 보입니다. 늘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식견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서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귀와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겸손한 심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여도 기도에 진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이익만을 주목하기에 항상 같은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재미없어지고 점점 짧아지다가 그마저도 놓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욕구만을 주장하고 듣기에 내 경험에 따른 선택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승리도 맛보지 못하고 새로운 지평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권태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팔복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보기에 바로 알고 바로 듣습니다. 심사가 뒤틀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참과 거짓을 쉬이 분별합니다. 하나님도 보는 이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심령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고 그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루스가 다시 베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돕고 계신지도 다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늘 거기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은 탑과 다릅니다. 탑은 사람들이 망치와 정으로 깨고 모양을 맞추어서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은 연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돌 그 자체로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맞춰놓고 그렇게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도를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와 시간과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조급함에서 벗어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기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받길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야곱에게서 은혜 받은 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분명히 함께 하심이 다른 이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커 보입니다. 세겜 사건 이에 벌벌 떨던 이가 야곱과 그의 가족인데 수가 더 많은 사면 고울들이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해악이는커녕 추격조차 못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될수록 우리가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수록 우리는 권세 위에 서게 됩니다. 권세 있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성급한 마음을 따라서 돈과 명예를 쫓아서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좌절과 자기 비하를 경험합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붙들 때에는 문제보다 크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이 긴장하게 됩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의심과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 겸손과 정결함으로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사지 못했던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에서 떠나 인내와 믿음으로 생명과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불안에 시달립니다. 조급해하며 스스로 어긋난 선택을 이어갑니다. 거듭된 실패를 하나님의 무능에 돌리며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야곱을 오래 참아 주셨듯이 야곱을 성장시키셨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정과 형통함을 보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과 진실함으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인내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조차 손으로 바꿔주신 주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